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한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다녀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오신 신명기 28장 중반 이하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면 겪게 될 저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윤철규 목사님께서 신명기 몇 장을 본문으로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몇 장이죠? 예, 같은 28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명도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은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윤철규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복에 관하여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거에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저주에 관련된 이야기죠. 굳이 복이 어떤 거고 저주가 어떤 건지 중복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복을 받을 때는 뭔 짓을 해도 다 복이고 쉽게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네가 말할 때 튀는 침 한 방울에도 내가 복을 담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보신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반대, 즉 네가 나의 명령을 순종치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네 맘대로 살면은 내가 널 저주할 건데 어떻게 저주할 거냐면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게 단 1분 1초라도 편히 잊지 못하게 저주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튀기는 침방울에도 네가 흘리는 땀방울에도 네가 숨쉬며 내뱉는 한 호흡에도 내가 저주를 담으리니 너는 속히 파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복과 저주는 그러면 우리의 선택, 다시 말해 우리의 공로로 인해 그 결과가 결정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도, 사랑도, 축복도, 은혜도 이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 나의 선택에 따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고 이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것은 막말로 얘기하면 딱 보기에 망할 것 같은 아니 이미 망한 듯한 다시 말해 오늘 보신 본문 얘기처럼 저주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앞에 내가 그럴싸하고 최소한 하나님의 율법은 따르려고 노력을 해서 그 복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란 곳을 그런 곳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상황이 안 좋고, 내 피부에 아토피가 생기고, 탈모가 생기고, 이렇게 병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을 하여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러워 감히 낯을 들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는 나올 수 없고 교회를 나가더라도 내 이름과 내 나이를 아는 청년부는 언감생심이고 대배를 볼 때 저 구석 가운데 조용히 찌그러져 있다가 마치 집에 불난 사람처럼 축도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가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여야만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과거에 청년부 생활을 해봤으니 그때 청년부 생활할 때 저의 심리가 그랬듯 여러분도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2시 예배인데 2시에 맞춰오지 못하고 늘 늦게 오고 청년부 예배할 때 1층은 비워놓고 다 2층으로 도망가고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앞에서 찬양팀이 목이 터져라 열심히 찬양을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왜 앞으로 못 나오죠? 왜 앞부터 못 앉죠? 왜 꼭 맨 뒤, 그것도 양쪽 끝자리에 앉으셔야만 합니까? 왜? 너무 내세우기, 다른 사람 눈앞에 보이기 부끄러운 면도 있고 또한 괜히 나갔다가 교회에 뭐라 그럴까요? 마치 그런 올감이 걸려서 구창케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판단하기에 너무 의롭지도 않고 또 너무 죄인도 아닌 중간쯤 되니까 그 중간 자리를 찾아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보실 때마다 뒤에 앉기를 좋아하시죠.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란 게 정말로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복과 저주의 내용이 맞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걸까요? 그 시작부터 찾아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주의 내용을 보고 있으니 성경에 처음 드러나는 저주의 내용을 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찾기 무지하게 쉽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은 창세기 2장 17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그것도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처음 창세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처음 등장하는 저주, 즉 부정적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명령,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은 애석하게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죽게 되죠.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 저주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3장, 창세기 3장 16절부터 다시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저주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땅은 너에게 안 좋은 결과를 낼 것이요. 네가 먹고 살려면 다시 말해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고 싶으면 너의 먹을 것을 종신토록 일하여야 된다. 사망 아래 놓인 사람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그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 그가 가는 곳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없고 어차피 죽게 될 몸이지만 그 죽게 될 몸조차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는 종일토록 고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 주었던 저주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은 이 저주에 반대되는 내용이었겠죠. 사망 아래에 있는 상태와 반대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축복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쉽게 유추가 가능하죠. 그럼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구절을 찾을 필요 없이 우리의 기억으로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처음 주신 이야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란 얘기는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나 명령의 성격이 아니라 결국 축복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종신토록 일해야 땅의 소산을 먹고 하루를 연명할 그런 존재와 비교해 보니 원래 주신 축복의 내용은 그런 거였죠. 너는 나를 닮은 자로서 내가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에 복을 받은 자로서 존재해라. 너는 일하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죽지 않게 될 것이오. 아름다운 땅의 소산들을 먹게 될 것이오. 네가 그냥 손만 닿아도 땅은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와 그 소산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사랑으로 다스릴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생명이고 죄는 사망인데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너로 인해 이 모든 세상이 다 생명을 갖게 될 것이요 그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해 아무것도 멸망치 아니하고 아무것도 고통이 없게 나의 사랑 안에 나의 축복 아래 들어오게 될 것이다. 너는 존재함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인물 중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 손에 뭘 대는 것만으로 생명을 전하고 축복을 전했던 인물이 살았던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 설명을 들었을 때 아, 그 사람 하고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이란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그의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은 꼬였고 억울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형통한 자라뇨?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이, 요셉을 노예로 산 집이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습니다. 어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 듣고 심히 노한지라. 누구나 다 아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일이 요셉의 개인으로 봤을 때는 더 안 좋게 흘러가는데, 더 억울하게 흘러가는데, 이제는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자유마저 잃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셔서 심지어 갇힌 감옥마저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던 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의 목적을 이루고 내가 그럴싸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나의 의로운 선택과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자체가 그 존재로서 이미 복이 되는 겁니다. 막 여러분 옆에만 있으면, 여러분의 손을 잡기만 하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방금 전까지 나를 짓눌렸던 그 모든 고민들, 특히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런 형통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음 같은 질문을 해봅시다. 제 얼굴을 잘 보시고 저와 함께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도와주실수록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주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첫 본 본문,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이걸로 시비를 거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 앞에 섰을 때 언제나 다음과 같은 억울함을 지녔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몰래 우상을 섬겼다 칩시다. 옆집 사는 바벨론은 애굽은 하나님의 히읗도 알지 못하고 율법의 이응도 알지 못하는데 쟤네는 잘나고 잘 살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잖아요. 그냥 두시기만 해요? 부자고 뭐 권력자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누리도록 내버려 두시잖아요. 쟤네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니 왜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은 아는 우리는 맨날 이렇게 닥달하시고 뒤지고 볶으시고 오늘 보신 말씀처럼 속히 파멸시키십니까? 왜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저 나쁜 개새끼는 맨날 승진하고 더 권력이 더 세지고 더 떵떵거리며 사는데 걔는 하도의 욕 뱉게 하는 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몰아 안 그리시는데 교회에 다니는 내가 욕 한번 하는 거 가지고는 왜 그렇게 나를 야단치시고 못하게 하십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셨죠.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자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으로서 존재해야 할 여러분이 그 존재로서의 본질을 보이지 않고 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존재입니다. 형통한 자로 이 세상의 복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본질적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름다움을 감춰서도 안 되고 아름다운 향기를 숨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본질이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걸 망각하고 그걸 거부하고 아니에요. 내까지 게 무슨 복이에요. 나도 아웅바둥 종일토록 고생하고 그 소산으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래요. 토해내는 것보다 다 저주가 되고 땅이 거부하는 그런 무리에 섞여 구별되지 않게 살고 싶어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속히 겁나 너를 패서 다시 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 것이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입니다. 파멸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 28장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나왔던 복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저주와 심판의 내용은 그 역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걸로 냅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복으로서 만드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니까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많은 신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명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고 모든 것이 선물이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렇게 용서하시고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다 의롭다 하신다면 그럼 나 오늘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교회 안 나와도, 기도 안 해도, 헌금 안 해도, 회개 안 해도 되나요? 그거에 매달려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럴 수도 없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 매 수천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고 저차원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구원에 이미 여러분을 세상에 복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절대적이고 영원불변한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승질내고 미워하고 미워하고 방탕하고 한 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와,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조폐시죠. 왜? 복이 되어야 되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고 이 세상에 나의 사랑을 대변하는 자니까. 지옥으로 가진 않게 하시지만 그렇다 그냥 냅두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본질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보이지 않는 것을 참지 아니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가장 유명한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신학 경건한 신신학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내용인데 여러분께 소개하자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담하게 죄를 지어라. 진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담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대담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즐거워하라.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타협하고 사실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과 능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건 죄뿐임을, 사망뿐임을 더 담대하게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마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절실하게 경험하십시오. 그게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얼마나 은혜와 감사가 넘칩니까? 그걸 경험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지, 무엇을 해야 잘못되는 것인지 분간할 수도 없고 나아갈 바를 알 수도 없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는 채 그저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시간만을 보내며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억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하루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형통한 자로 만드시고 또 만들어 가셨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못생기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과 같이 소유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풍족한 부자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만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에 책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미워할 필요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남포교회의 청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이 세상의 복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